로마서 57번 메시지 의 복음의 능력.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로마서는 아들의 명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책 안에서는 중요한 또 다른 문제가 다뤄지는데 그것은 의의 문제입니다. 1장 16절 17절에서 바울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계시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의가 왜 복음의 능력이 되며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는데 의가 왜 필수적인가를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들이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이루어짐. 영원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정된 자들이었지만 타락하여 죄와 연루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문제를 초래합니다. 만일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의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의에 따라 우리를 다루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했던 자들에게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못으로 던지실 수 없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거나 불못으로 던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만일 그분의 의가 만족되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경솔하게 우리를 용서하신다면 그분은 자신을 불의의 위치에 두실 것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이며 공정한 하나님이신 그분은 그분의 의의 요구들에 만족 없이는 죄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셨습니다. 8장 3절이 말하듯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성육신으로 주님은 그분 자신 위에 죄의 육신의 모양을 취하셨고 육신 안의 죄인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곳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고 하나님은 육신 안의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써 주님은 구속을 성취하셨고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들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공의롭게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위치를 가지셨습니다. 사실상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에 의해서 용서하도록 매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독생자를 주시어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갖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다고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 에베소서 2장 5절과 8절에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우리가 은혜나 사랑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계시합니다. 사랑이나 은혜는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법에 따라서 당신을 사랑하거나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의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위치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가령 당신은 집주인이고 나는 임차인이라고 합시다. 나는 매달 당신에게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일 내가 두 달간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임대료 지불을 나에게 주장할 수 있는 위치를 갖게 됩니다. 내 편에서 볼 때 나는 반드시 사랑이나 은혜에서가 아니라 의 때문에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나는 법적으로 임대료를 지불해야 할 의무를 지녔습니다. 만일 내가 지불한다면 나는 의롭습니다. 그러나 지불하지 않는다면 나는 의롭지 못합니다. 주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그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처음 3시간 동안 그분은 사람들의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분께 많은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3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그분 위에 두셨고 하나님이 그분을 심판하셨고 그분을 벌하셨으며 그분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3장에 의해 입증됩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3시간 동안에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다 이루었다 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주님은 구속의 역사가 성취되었음을 가리키고 계셨습니다. 이것의 증거로 성전 안의 휘장이 위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곳 주변의 전경이 잔잔해졌고 평화스럽게 되었습니다. 한 부유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을 원했고 그분을 무덤 속에 장사했습니다. 이처럼 고통이 지나고 그분은 무덤 안에서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요구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만족하셨습니다. 사흘 후에 이 만족하심의 증거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한 그분의 죽으심에 만족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려는 그분의 생각을 바꾸시는 것이 여전히 가능했습니다. 그분은 정당하게 우리 모두를 버릴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후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생각을 바꾸시는 것은 불가능함. 이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죽은 자들 중에서 일으키심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려는 그분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저를 사랑하시든 사랑하시지 않든 당신은 반드시 저를 용서하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전에는 당신이 당신의 생각을 바꾸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으셨고 또 당신은 그분을 죽은 자들 중에서 일으키셨기 때문에 당신은 저를 용서하기를 거부할 법적인 입장을 갖지 못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지금 반드시 저를 용서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문제에 있어서 바꾸실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에 의해 매이셨습니다. 이처럼 의인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초. 사랑과 은혜는 다 변할 수 있으나 의인은 견고하며 확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든지 사랑하지 않으시든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의에 매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들을 이루기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법적으로 의인은 위치 안으로 두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든 사랑하시지 않든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야 하는 그분 자신에 의해 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기초는 의이지 사랑이나 은혜가 아닙니다. 시편 89편 14절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또한 우리의 구원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의 기초도 흔들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초는 사랑도 은혜도 아닌 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랑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의 능력임을 계시합니다. 만일 우리 자신들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사랑스럽지 못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지 못함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무엇도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빚에 대한 완전한 지불로 인정하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는 지불 영수증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영수증을 발급하셨는데 우리에게 다시 지불하라고 주장하시는 것이 공의이겠습니까? 만일 그분이 그렇게 주장하신다면 우리는 그분께 그리스도를 지적해드리고 반드시 그분의 보좌의 기초이기도 한 그분의 위치를 보호하셔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저를 당신의 의에 따라 대하지 않으신다면 당신의 보좌는 흔들릴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제가 구원받거나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당신의 보좌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을 허락하시느냐 허락하지 않으시냐입니다. 하나님, 제가 멸망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주된 문제는 당신의 보좌의 의로운 기초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에게 당신의 의를 상기시켜드립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고 당신이 나의 모든 빚에 대한 그분의 지불을 받으셨다는 증거로 그분은 지금 당신의 우편에 계십니다. 당신의 의에 따라 당신은 저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당신은 그분의 죽음을 받으셨으며 그분을 죽은 자들 중에서 부활시키셨고 이제 당신은 법적으로 저를 용서하도록 매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써 당신은 그분의 지불에 대해 만족하셨음을 나타내셨고 당신은 지불 영수증을 발급하셨습니다. 하나님,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에게 만족하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그분을 무덤 안에 남아있게 하셔야 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사랑이나 은혜 안에서라기보다는 당신의 의 안에서 당신 앞에 섰습니다. 이제 제 상태가 어떠하더라도 당신은 반드시 저를 용서하셔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것은 그분을 기쁘게 합니다. 이것은 그분의 의에 따라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표명됨. 3장 21절에서 바울은 의에 관한 더 전진된 말을 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행함에 입각하지 않는다는 것, 즉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입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들을 간과하심으로 표명되었습니다. 이것은 다가올 그리스도의 구속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벨, 노아, 아브라함, 야곱, 다윗 등 구약의 많은 성도들의 죄들을 간과하셨다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그러한 이들을 불못으로 가도록 정죄하지도 않으셨고 또한 그들의 죄들을 용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보다 그분은 그들의 죄들을 간과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들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죄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을 예표하는 예표에 의해 곧 희생제물의 피에 의해서 덮여졌습니다. 이 문제에서 구약의 예표는 약속어음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예표는 사실적인 채무의 변제는 아니지만 완전한 변제가 이행되리라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가 아직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의 죄인들에게 약속어음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예시했던 화해제물이나 속죄제물은 하나님에 의해 모든 요구들을 만족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구약시대에 발생했던 사람들의 죄들을 간과하실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의 의를 표명하기 위해서도 그분은 이렇게 하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3장 25절이 언급하는 바입니다. 이 구절은 주 예수님이 곧 화해의 장소인 속죄소임을 계시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구약의 성도들의 죄들을 간과함으로써 그분의 의를 표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 예수님이 화해제물로서 그들의 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완전한 화해를 이루셨고 하나님의 의의 요구들을 완전히 만족시켰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그분의 제물로서의 죽음과 구속의 죽음에 대한 모든 예표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때 그 약속어음은 사실적인 지불로 대치되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분의 의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반드시 우리 죄들을 사하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우주에 그분의 의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에 의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으므로 그분은 법적으로 우리를 용서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시든 기뻐하시지 않든 그분은 반드시 그분의 의에 따라 우리를 용서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위한 지불 영수 중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지적할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용서하셔야 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에게는 선택권이 없으십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지 말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리스도가 죄들을 정결케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지불 영수 중이십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패들로 인해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기초 위에 서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은 주님을 향해 열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장래에는 주님을 실망시킬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매우 실망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일 당신이 이 정죄의식과 실망감 아래 남아있다면 일어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대신 당신은 대적의 간교함과 속임수에 굴복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당신은 그분의 의의를 인해 하나님을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께 말하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당신의 빚을 위한 지불 영수증으로서 그분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체험은 요동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주장하고 하나님에 의해 호소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의 기초.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의 기초는 하나님의 의의 기초 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자신 안에서 확신을 갖지 말아야 하며 자신이 뒤로 물러날 수 없다거나 주님을 실망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자신은 주님께 신실할 것이라고 말했던 베드로같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기초는 우리의 열성이나 승리가 아닙니다. 그 기초는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보좌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성도들의 죄들을 간과하심으로써 또한 신약시대에 있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심으로써 그분의 의를 표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분이 의로우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이제 이 의가 바로 우리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되는 역사는 이 기초 위에 건축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 기초가 인정됨의 과정이 아니라는 것에 분명해야 합니다. 이 기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로마서 10장 3절 4절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추구하는 오류를 범했음을 봅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행한다면 우리 역시 틀린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도록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짜여짐. 고린도서 5장 2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 짜여지게 하려 함이라 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울 뿐만 아니라 의로 짜여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 자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체험은 주관적이며 다소 깊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객관적인 의의 문제가 있지만 고린도 후서에는 주관적인 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변화의 역사를 통해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 중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아담의 자손들인 우리는 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점차 죄로부터 의로 변화시키시기 위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우리 속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의란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올바른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어떤 문제에 있어서나 하나님 보시기에 틀렸거나 부당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당신 존재의 각 부분이 하나님을 따라 올바른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만큼 의롭고 공정하고 바른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외적인 행동이나 성격이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적 존재의 문제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당신은 꽤 선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당신은 조금도 선하지 않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을지는 몰라도 확실히 하나님만큼 선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그분의 어떠하심과 동일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의의 옷 입으신 그리스도에 의해 덮여졌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의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의로 만드시려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지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입혀진 옷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주관적으로 우리 안으로 역사된 그리스도의 성분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기초뿐 아니라 건축도 같습니다. 내적으로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은 역시 인정됨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되면 될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 우리의 성분, 우리의 존재, 우리의 본질 안으로 역사된 그리스도에 속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변화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우리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의의 기초 위에 있습니다. 이제 이 의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짜여지게 하기 위해 우리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에 관하여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그리스도가 객관적으로 우리의 의라고 말하는 한편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우리를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의로 만들기 위해 그리스도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객관적인 의에 관하여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았을 때부터 의롭습니다. 그러나 주관적인 의에 관하여 우리는 과정 아래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는 위치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만 본질상으로는 아직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의 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의로운 위치를 인해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질이 아무리 비천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의의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치와 기초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우리를 버릴 권리가 없다고 말할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저를 좋아하지 않는 경우에라도 당신은 반드시 저를 받으셔야 합니다. 당신은 주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두시고 내 대신 그분을 심판하셨습니다. 더욱이 당신은 그분을 죽은 자들 중에서 일으키셨고 그분의 죽음을 내 죄들을 위한 지불로 받으셨다는 증거로 그분을 당신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저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해도 여전히 당신은 당신의 의에 따라 저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해 구원을 받았지만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의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에 대해서 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의가 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분의 생각을 바꾸실 수 있었습니다. 최후의 순간에 그분은 우리 모두를 멸망시키고 그분의 목적 완수를 위해 새로운 인간 종족을 창조하기로 결단을 내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칭의를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생각을 변개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유서에 서명하셨으며 그것에 의해 법적으로 매인 바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은혜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섭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말합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사랑이나 은혜를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이 책에서 바울은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서 있는 곳은 그분의 의, 곧 그분의 보좌의 기초입니다. 그분의 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완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되려면 반드시 우리 모두가 이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알아야 하고 그 위에 견고히 서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인해 하나님께 찬양하지만 그분의 의를 인해 그분을 찬양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분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구원의 기초는 그분의 의이십니다. 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함은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의 자체가 되도록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아, 나의 자녀들을 보라. 그들은 내 앞에서 의로울 뿐만 아니라 나의 의가 되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파멸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에 관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영원한 보장임을 알고 안식할 것입니다.